시험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민감해야 될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통찰하여주셔서 주의 깊이 있는 말씀을 헤아리는 일에 주의 말씀의 어담을 깨닫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들을 깨달아 이 말씀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래에 들어와서 백신 주사를 맞아도 델타 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19 확장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60% 이상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되면서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맡아요 대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유아들 중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지능 지수까지 떨어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언어를 배우려면 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고 입 모양을 보고 배우게 되는데 입모양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이 즈음에 당장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마스크를 계속 껴야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 때 나병 환자와 같이 질병이 걸리면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만 되었던 상황과 흡사한 상황이 아닌가. 비록 마스크라고 하는 이 수단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부정한 자라. 그래서 남을 부정시키는 오염시키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요 근래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낮에도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리고 공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서로 혼잡하게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사건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 스스로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내용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더 멀어져 있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지혜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민 도움의 손길조차 뿌리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인생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인간적 의의 근거는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행한 할례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했다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그들의 자랑과 의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자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정말로 중생한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가의 여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하나는 자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 없으면, 겸손하면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정말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는 항상 드러내 보이를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와 자신이 지키고 있다는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할례인데, 그런데 그 표시를 도리어 자랑의 수단으로 삼다면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선행으로는 도무지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는 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4장 15절 말씀대로 진노를 불러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살라고 주신 것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해 보세요. 금욕과 또한 수행과 참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시도해 보십시오. 기회가 적다고요?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할 수 없다는 사실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할례와 율법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정신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초반에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모범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너도 아브라함처럼 되라,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라,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자신이 사는 독자까지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신 궁극적 의도와 목적은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죠. 1장, 2장이 창조사건이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 더 큰 악을 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 몸으로 난 자녀가 똑같은 형제를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인생들의 마음이 집단적으로 반역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이처럼 두고 보면 볼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편과 수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크레센도 되죠. 3장, 4장, 5장, 6장, 11장까지 끊임없이 크레센도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의롭지 못하고 경건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이방인과 같은 상태, 무할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물론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도 했고, 창세기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근거는 그의 경건이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경건치 않은 상태에서 그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 즉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나 다름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람이 옳고 선한 일을 행했는가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는가 주어지지 않는가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믿음으로만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은혜의 원리와 상관없는 원리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의미도 효력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일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죠? 물론 갈라디아서로 가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씨라고 단수로 사용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확장하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씨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들도 그분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했고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 사람 관계없이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동질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장차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이를 근거로 영생의 약속을 주신 은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되게 될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은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고 바울은 17장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바울이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들이 쫓게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성격의 믿음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은 사람,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자를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성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이 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은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아내 사라의 몸까지도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결혼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지금 낳지 못했고 더더욱 나이가 지금 들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우사가 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무슨 황당무계한 약속입니까? 이 무슨 얼토당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끊어진 그때 이제 여론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많은 민족의 왕들이 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였지만 사라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였죠. 17장에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17장에. 아내 사례를 사라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 상태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뭐라고 주소를 하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도무지 그런 바람 자체를 가질 수 없는,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소망의 근거도 이유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대시키는 것, 확장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힘과 자기 건강으로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를 낳을 것을 믿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 바울은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로부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 창조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주가 존재하기 전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바로 그때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신데 사라의 몸에, 아브라함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녀를 낳게 하는 일이 그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보다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에 근거한 믿음이었는데 근데 그 소망은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소망이에요. 뭔가 조짐이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면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느냐. 나이가 80, 90이 된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하며 심지어 경수가 다 끊어진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지 오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25살 때 지리산에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석평원이라는 곳에 딱 가서 밤에 오줌이 마려워서 나왔는데 그때 하늘에는 검은 것보다 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니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0점에서부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0점 아시죠? 그죠? 거기에서부터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정도로 설명하고 그치지 않아요. 19절을 보시면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이삭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범죄한 인류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는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살펴봤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 했다. 이게 무슨 괴상망측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았던 그들과는 다르게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 번 언급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한 번만 나타나는데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다는 말씀을 두 번 반복했어요. 먼저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했죠. 다음 주일에도 살펴보겠지만 23절에도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5절에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고 창세기 17장 사건을 염두에 두고 23절에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14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그 시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성격은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그분을 오직 믿으면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은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월이 점점 오래되니까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성격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또 하나의 믿음의 특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참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고 동의하며 확신하지 않으면 참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계속해서 의심은 생겨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애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적 견고함에 단 한 번도 이르러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항상 요동치기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동하고 흔들리기만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으로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과 같아요. 지난 6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쪽에 있었던 한 리조트 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 믿음과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영혼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그 영혼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감람나무는 늙어도 결실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물론 겉사람의 후표로 인해서 뇌 능력이 떨어져서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믿음은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여기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적인 상태고 습관적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매사에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믿음은 때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유동적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진실한 믿음은 절대로 완전히 뒤로 물러가지는 않아요.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박차고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의심을 품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태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견고하게 믿는다고 해서 내면에 단 한 번의 어떤 의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평생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의심과 싸우는 과정이죠. 그런 면에서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믿음이 약해졌죠.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켰어요.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근본적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도 고쳤으나 그 믿음은 나중에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애초에 진실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이 진실한 믿음에 기초한 의심이냐 아예 처음부터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의심이냐가 중요한 거죠.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의심이냐 진실하지 못한 믿음에서 비롯된 의심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특성의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인지 참된 믿음의 특성의 능력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나 물에나 넘어지는 아들을 뒀던 아버지가 뭐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까?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이 안 되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상태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경고함이 이러는 것은 아니고 야고보와 에서가 한 태 속에서 서로 싸웠던 것처럼 의심과 믿음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엎치락 뒤치락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내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경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불신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빠져도 완전히 타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의를 품을 수도 있고 절망과 소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막 회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게 돼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비록 큰 믿음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누리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하지만 작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약한 믿음도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 사람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도 딱딱한 음식을 먹는 어른과 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100% 똑같죠. 그도 속는 수업도 있고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의심하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때로 의심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다. 그 일에 관한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나중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분의 삶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으로 귀결되지 않다면 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더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었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잘못됩니까? 오늘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한몸에 존경받았던 신앙의 어른들이 왜 마지막 날 추태를 보입니까?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세상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더 많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항상 분란과 다툼과 갈등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기 지분 챙기는 일에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이익을 더 확보하는 일에 마음을 쓰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탁월함이나 완전함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 사람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신적 탁월함과 그분의 완전함을 인정하고 표명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불임 상태에 있는 나도 잔을 낳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견고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높이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합당하게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으십니다. 이걸 가리켜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첩경은 첫 번째 시작점은 내 노라는 대학에 들어가고 권세 있는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아돌프 슐라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뢰성을 부인하는 것은 개인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왜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리고 무능해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예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선행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대로 표범이 그 점을 구수인이 그 피부를 검게 할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는가? 표범이 자기 몸에 그 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구수 사람이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설교 시작할 때 모두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작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요즘 도쿄올림픽 하는데 저도 간혹 녹화된 걸 좀 볼 때가 있고 어제는 여자 배구 하는 거 제가 좀 봤습니다. 신이 나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소식을 다 들어보세요. 스포츠도 뭐 도핑 검사가지고 걸렸다. 홈런 왕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약물을 먹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인문학자들, 뭐 미셸 푸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셸 푸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소아성애자예요. 소아성애자. 14살, 15살짜리하고 관계를 맺었어. 이게 그분이 드러낸 학문적 업적하고 삶의 자소와 태도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인간이 그런 자기 모순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사기, 도둑질, 거짓말, 간음 전부 다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고 전부 다 인신공격하고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을 보세요. 그냥 귀를 막고 싶습니다.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쏟아내면 욕이고 비방이고 협박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14년에 발발해서 4년 3개월간 지속되었던 세계 1차 대전으로 1천만 명이 죽고 2천만 명이 부상당하고 죽었습니다. 실종됐습니다. 1939년에 일어나서 5년 8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세계 2차 대전, 유태인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등 총 5,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불과 100년 안에 있었던 역사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5,500만 명이에요. 이게 인간이 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 역사의 재반복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어났고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도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의 학문, 과학, 기술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기만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재차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했죠. 여기 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비교할 때 자신의 몸 상태, 사라의 몸 상태는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컨시더했다. 숙고하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면 바보가 아니에요. 자신의 상태는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런 가능성 0.001%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신념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자신의 마음에 뭔가 소망을 하면 소망을 할수록 언젠가는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막연한 낙관주의 혹은 자기 체면이나 긍정적 자기 신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때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인가. 뭐 이게 뭐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야 가능성을 갖는데 이거는 0.00001% 무한대로 확률을 따져봐도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니,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경건하게 살았든지,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났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시죠? 도무지 의로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근거도 없는 그런 사람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요, 여러분이죠. 저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견고해지고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심과 싸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고 뭐가 복음의 능력입니까? 무슨 병고침, 이석, 방언, 그거는 장식물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양복을 사면 양복 이쪽에 때로 그 양복 회사 브랜드 마크가 여기 배지처럼 딱 있죠. 그죠?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거 없으면 양복이 안 됩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벗겨내어도 우리의 피부는 검은 곳으로 남아있지 희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얼룩, 우리의 점과 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경건도 어떤 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떻게 실제화되는지를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적 이해가 아니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동의 정도가 아니라 참된 신뢰요, 참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실제로 의롭게 되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지하거나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마음에 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경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을 살 때도 오직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항상 드립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